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저희 자신만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단 이전 단락을 보면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다 죽게 되리라.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와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징계를 받아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시체로 남게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분명히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 갈렙과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또 여기 계속되어서 언급되어지는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2세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세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고, 결국 1세가 아닌 2세대들이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2세대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세대들에 대한 약속,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2세대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회복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한테 성경에서 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는 우리 성경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성경에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회복의 중심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요청이 됩니다. 회개와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그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 보면은 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피스, 뭐 다 피스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 회개를 종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너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 또 한 가지는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 우리가 새벽기도했던 요즘에 스가랴까지 다 봤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돌이켜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성경에 보여주겠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서만 그러냐?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갑니다. 신약시대에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의 공통점인 점이 뭐냐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회개와 순종은 같이 항상 그 맥락을 같은 맥락 같은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점은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지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순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제도에 이미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제사 그 제사 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 피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그런 약속을 그 제사 제도 안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 동물의 제사를 피를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고 죽이고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다 우리가 행한 바가 아니요 우리가 의로운 바로 행한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란 구속이란 차원에서 보면 구약의 메시지나 신약의 메시지는 동일한 선상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말을 많이 긍휼의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은 사망이요. 그 사망, 죄값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생명, 영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에요.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사는 생명이요, 영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파멸이요, 그것은 형벌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것은 wages of sin, 이것은 death라는 것은 punishment를 말하는 거지 이건 natural한 physical death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그러한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형벌대로 하면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지면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다 형벌받고 다 저주받고 다 파멸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죄값입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파멸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공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자를 그냥 방치해서 그냥 다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인해서 그 택한 자를 구원시키고 결국 멸망시키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은혜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는 내가 주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2세대들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1세대가 하지 못했던 언약의 땅에 가서 언약의 축복된 백성들로서 그곳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보면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향기롭게 드리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 번제, 소원을 이런 제사 소원을 갚은 제사나 낙헌제,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광야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한결같이 동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허물을 드린 자는 거기 플러스 여기서 이런 이전에 나와 있는 그런 번제, 소원을 갚는 제, 낙헌제 이런 제사에다가 고운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제품의 번제뿐만 아니라 이런 소제들 곡물 고운가루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면 거기에 포도주 4분의 1 그리고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가루 10분의 1 그래서 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0분의 1 흰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번제나 이런 일반적인 제물에다가 뭘 더하냐 하면은 이 기름을 붓죠. 기름은 사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번제제사 무엇을 뜻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피를 흘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은 기쁨 하나님과의 기쁨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런 교제 영적인 교제를 드리는 것이 이 제사의 그런 속성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피의 공로가 예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다 제사 예표되어 있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그 제사 예배에 다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데 그 보혈의 공로가 상징하는 그 피를 우리가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사실 기쁨을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 기쁨, 교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 이런 걸 말하고 있고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뭘 소재나 이런 것들을 뭘 얘기하냐면 말씀. 그렇게 등등의 우리가 학자들은 그렇게 또한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죽음,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는 그들의 예배 자세는 기쁨과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속성이 그냥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제사 드릴 때도 그냥 내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규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열린 예배고 오픈 뭐 월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뭐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서 구도자 예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들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 사람이 그 예배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대로 엔터테이닝하고 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연극이라든지 재미있는 어떤 그래서 쇼라든지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영이란 것은 푸뉴마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알레세이아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시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형식주의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형식주의로만 그냥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외식주의에 빠진 외식주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벌써 이미 제사의 예배 그게 다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사상, 그 진리를 그들이 믿었다면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의미, 바로 예수님이 예표된 그것을 그 진리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율법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율법이 표방하고 율법이 제시하고 예표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으로만 드러내서 하기만 하면 그게 예배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있는데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예배를 드려도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국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내주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져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좌절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나 죄, 뭐 다 사람들이 죄 지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통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유를 하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죄에 대한 가르침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좌절과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죄의 종노릇 하다가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려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대속적 사역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To offer your body, to present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and holy and pleasing to God. Holy and acceptable to God.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요. 여기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 피지컬한 이 바디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헬라로 소마라는 것은 지정에 걸친 전인격적인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재물과 재물로 드리라는 거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몸이 재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옛날에는 동물의 몸을 동물의 그런 죽은 동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죠. 제단에 바치죠. 근데 신약시대에서 오는 그런 예배는 죽은 동물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할 그 대상은 동물이 아닌 나라는 거예요. 나.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믿고 성령님 따라 순종하는 삶.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죽어진 삶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거야. That's so impossible for us to think that Christ lives in me and he lead me to live a sanctified life. Sometimes that doesn't really make sense to us. When we think about the Holy Spirit is leading in our life.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고 하나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약시대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Spiritual act of worship. Spiritual worship.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요. 영과 진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이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요.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자로서 오직 그분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연합되어서 내가 철저히 내가 믿음으로 하는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도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연합됐다는 것을 왜 말씀해 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열린 예배도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가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 worship, we have to think worship. We have to think about worship from God's perspective. We have to think about what God really said in the Bible. How does it teach us to worship God? Do we worship God in my own way? Just to please myself? Why do we worship God? 그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From the Bible. 예배는 나를 플리징하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래요. A lot of people think of worship. The reason they worship God is to please themselves and to be happy. Just to be happy. 나를 행복하게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purpose of worshiping God. 예배의 그 purpose는 뭐냐면 to glorify God. 그리고 instead of enjoying myself, enjoying God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기뻐지려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기쁘고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예배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갈 때 자연적인 결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역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기뻐하려고. 여기서 마지막 편에서 보면은 이 후반부에서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15절을 보면 회중과 너희에게 거류나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리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라.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은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예배를 드릴 때 같은 규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동일하게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싫어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뭐 택한 하나님 백성들만 좋아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이방 민족이 싫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통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할까 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우려해서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이방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거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룻을 보면 그게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이 언약의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꼭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광야에서만 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제사 예배에 예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구속을 믿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또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형식적인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며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에서도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중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내 삶의 근본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예배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실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제사, 예배를 제사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속돼야 될 것이 바로 제사,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한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혼자서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저희들은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